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간단하게 제 소개 올리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교구 출신이고요. 현재 시카고에서 MBA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고동현 노엘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서품을 받았고 한국에서 보좌신부 1년 생활을 한 다음에 미국 시카고에 와서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 한국에 돌아가서 있다가 10년 만에 올해 다시 미국을 나오게 된 겁니다. 와서 보니까 또 많이 변했기도 했고, 야, 예전이랑은 또 이런 다른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 생활할 때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제 차가 중고차를 샀는데 이제 거의 마일이 없는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20만 마일이더라고요. 차를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녔는지. 방학 때마다 뭐 뉴욕도 몇 번 갔다 오고 뭐 LA도 몇 번 갔다 오고 차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미국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디트로이트는 제가 못 와봤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처음 와서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성당 와서 보니까 참 성당도 멋있게 지어져 있고 이렇게 또 신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립니다. 제가 사실은 5월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미국 성당에서 미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을 많이 본 거는 처음입니다. 지금 미국 가서.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이렇게 떨리지? 이러면서 좀 신기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게 됐는데 초대해 주신 신부님과 또 신자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신부님과 이 좋은 성전과 여러분들이 함께 삼위일체를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도록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인천성모병원에 이제 행정부원장으로 마지막 근무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MBA를 또 하러 오게 된 겁니다. 경영학 석사를 신부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병원에 연관된 일을 하게 돼서 이런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두 군데를 다니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자들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고 이제 경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특강을 부탁을 받고 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제 대림 시기이고 이 대림과 맞는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 요한 세례자,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인데 특별히 대림 시기에 그 빛을 바라는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대림이라는 것은 뭐 잘못 아시는 분들이 아, 큰 대자를 쓰나 이러는데 큰 대자가 아닙니다. 기대하다, 고대하다 할 때 그 대자입니다. 그 대자입니다. 그래서 오실 분을 기다린다 라는 뜻인데 이 시기와 제일 잘 맞는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삶 자체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론 시간에는 조금 길게 시간을 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 시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 혹은 예레미야 예언자 이런 식으로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깨우침을 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얻고 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언자의 중단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언서가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버림받았나? 왜 우리에게 훌륭한 예언자를 주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카베어서 1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마카베어서 1서에 보면 위대한 예언자가 다시 나올 때까지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도 아 우리가 예언자를 제대로 이제 갖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결정을 미뤄야 된다고 할 정도까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던 것이죠. 이런 예언자의 중단의 시기가 깨어진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부르짖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드디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다시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혹시 이분이 예언자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오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그리고 신약시대의 첫 번째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서서 다시 첫 번째 예언자로서 주님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짧은 강론 시간 40분을 신부님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특별히 대림 시기와 맞물려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좋으셔서 다 기억하고 다 이제 담으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나한테 잘 맞는 거 한 가지라도 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들으시기 편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 세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요한의 생애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요한의 아버지인 즈카르야가 대사제로서 근무하고 있을 때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지 못하죠. 이 즈카르야가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내가 이런데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했다가 천사에게 한마디를 듣습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너의 입을 막겠다 해서 그네부터 말을 못하죠. 그리고 말이 꽉 막혀 있다가 언제 입이 터지느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입이 터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즈카랴가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딱 쓰고 그때 입이 빡 터져서 그 유명한 즈카랴의 노래, 유명한 성경 말씀을 쫙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을 할지가 정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했습니다. 천사가 이미 예고를 했고 즈카랴가 입이 터지고 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고를 할 때 이미 다 나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어둠에 있는 이들을 밝게 비추는 데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다 라는 역할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천사도 이미 예고를 했고 또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요한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이 언제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앞서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거부하고 싶진 않았을까? 제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는 차라리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됐지 그분에 앞서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하게 받아들였고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0살가량 되셨을 때 당신의 사생활, 사적인 생활을 마치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시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스스로가 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꼬맹이 때부터 복사를 쓰고 또 성당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당 신부님이라든지 수녀님들이 야, 너 커서 꼭 신부님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의사가 하고 싶었어요. 의사.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신부님, 수녀님들이 계속 저한테 와서 신부되라, 신부되라니까 막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제 동생은 또 신부가 될게요 해가지고 신부님들이 용돈도 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신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꾸지람 듣고 용돈도 못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얘야, 세상에는 육신을 고치는 의사도 있지만 영혼을 고치는 의사도 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뭘까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예비신학생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신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을 나오게 되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친했던 선배 어른 신부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미국에 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뭘 잘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또 하게 됐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그 말씀하셨던 신부님이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고신부가 병원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어. 어릴 때 고신부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잖아. 근데 그때 의사가 된다고 한 걸 내가 말리고 영혼을 고친 의사가 되라고 하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신부가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사들하고 병원에 일을 하게 됐지? 너무 신기했어. 그 얘기를 주시니까 제가 약간 좀 소름이 끼쳤어요. 아, 이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섭리하신 이 길이었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닭살이 쫙 돋고 놀라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결국 영혼을 고친 의사가 됐지만 육신을 고친 의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 긴 여정 안에서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과의 인연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성당에 대한 봉사이든 또 이웃에 대한 봉사이든 어떤 것이든 이제 소명을 듣게 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례를 받고 나와 계신 분들 모두가 주님의 소명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때는 거부하고 싶죠. 성당에 봉사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성당에 봉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시간 노력을 봉사해야 돼. 또 내가 뭐 돈도 많이 써야 돼. 또 이래저래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어. 이러면 거부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세례자 요한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그러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거부하고 싶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 안에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아,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게 이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끌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고행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처럼 또 제가 사제의 삶을 거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그 삶을 거부하고 주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요한 세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한 세례자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즉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림 시기에 여러분들 뭐 기도 많이 하실 테니까 루카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날 때. 그럼 거기에 요한 세례자가 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가 나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루카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이걸 보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 부분,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 얘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를 이제 적어서 보면은 비교하다 보면 놀라게 됩니다. 아, 요한 세례자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복음 말씀에도 이제 요한 세례자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는 세상에서는 자기 PR 시대고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한 세례자는 자존감이 되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 세례자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고 발언하는 거를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한 세례자가 왜 죽었습니까? 헤로데가 자기 제수시인 헤로디아를 이제 탐한 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요한 세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왕에게 얘기했다가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결국 헤로데의 왕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러다가 소원을 들어줄게 하니까 요한의 목을 두십시오. 그래서 목이 잘라지는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요한 세례자는 당당하게 정의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약하다면 그런 말을 못하겠죠.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나? 요한 세례자가 바로 참된 겸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에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에휴, 저는 못해요. 이게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거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을 지어야만 우리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두 개 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의 죄고 두 번째는 열등감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느님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게 되면은 그거보다 위험한 죄는 없습니다. 바리사이들이 빠졌던 죄 바로 교만의 죄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기 자신을 띄우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바리사이처럼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죄를 범하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사이가 이랬다가 예수님한테 꾸지름만 많이 들었죠. 이게 바로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교만의 죄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막 떠받들어요. 거기에서 맞소 내가 그 메시아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 사람은 왕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만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겸손을 갖고 있을 때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세례 논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논쟁.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요한 세례자가 먼저 세례를 줬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원조예요. 이른바 원조집이에요. 원조집. 요한이 세례에 대해서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탄을 합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다 저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을 좋게 해서 그렇지 선생님이 원조잖아요. 근데 저 가짜한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라고 요한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유명한 말씀.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열등감을 가졌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 비교하고 열등감 가져도 사람이 막 열등감 폭발하면 너무 힘든데 하느님과 자신을 비교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 수가 없었겠죠. 너무 막 괴롭고 내가 이걸 먼저 시작했는데 심지어 내가 저 사람도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가 당하다니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가다니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그 안에 빠져들었다면 요한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가는 것을 힘들어하지도 않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 내 역할은 준비하는 역할이고 내 몫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조금 잘못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양면의 칼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병에 비유하자면 혈압인데 어떤 사람은 고혈압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혈압에 걸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열등감과 교만은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우리가 조금 균형을 잃으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균형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은 자기의 그런 부족함과 나약함을 주님께 보여드리는데 소홀해하지 않았다. 주님께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카복음 7장에 보면은 요한이 헤로데에게 바른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요한이 뭘 했느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한 안에 있는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 앞서서 당신의 길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즉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지금 감옥살이를 왜 해야 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왜 겪어야 되죠?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공경에 처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요한도 아마 갈등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시기로 돼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정말 계시긴 계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계시긴 계십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안 되겠어.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자기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 화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얘기를 들으시고 아유 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증언을 했고 내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 그렇게 믿음이 약해? 라고 요한을 꾸지람하고 핀잔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요한을 칭찬하세요.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이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말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즉 요한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흠잡을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고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훌륭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더 편했을 건데 내가 성당을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느님께로부터 좋은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막 자꾸 어려운 일이 막 생기면 아 내가 성당을 괜히 나왔나? 하느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러면서 하느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을 하고 주님 안에 잘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낙담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털어놓았을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덕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 있죠. 아, 요한은 하느님이 다 이미 점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저는 요한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있고 하느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았고 요한과 똑같아요. 오히려 요한보다 더 훌륭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 몸을 모실 수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 몸을 모실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몸을 성체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요한과 비교해도 빠질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바로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어디에 있었나? 광야에 있었다는 것, 광야. 광야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아무도 없고 광야에는 야생동물만 살고 풀도 잘 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요한이 굳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렇게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고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광야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가까운 사막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광야를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매일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은 탐욕의 소리, 쾌락의 소리, 미움의 소리, 질투의 소리, TV나 인터넷이나 그 외에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점점 메말라가고 황폐해지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만든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아,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것이었구나라는 그런 퍼뜩이는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우리의 광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인터넷이나 세상의 소리들에 대해서 아예 끊으라는 거 아닙니다. 다시는 대림 시기에 TV를 보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2시간을 본다면 30분만이라도 줄여서 그 시기에 오늘 매일매일 듣게 되는 미사의 독서 복음 말씀을 읽는다든지 혹은 대림기도를 바친다든지 그 외에 묵주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만 들리고 주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림 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로 영적인 광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주님이 나의 삶에 부여하셨던 그 정체성과 그리고 나에게 부여하셨던 그 소명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몫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덕목입니다. 대림 시기는 짧습니다. 벌써 두 주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두 주만 지나면 성탄입니다. 그러면 대림 시기는 오 하면 지나가 버려요. 사순 시기는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대림 시기는 어휴 벌써 대림 시기야 하면은 어휴 벌써 성탄이네 이러면서 금방 성탄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신앙인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의미의 성탄은 좋아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직장이나 학교가 쉬고요. 또 선물을 주고받고요. 파티를 하고요. TV에 재밌는 게 해주고요. 교회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려요.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로 성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삶에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오레게네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예수님이 성탄에 다시 태어나신다고 한들 내 삶에서 다시 나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남은 대림 시기를 잘 보내고 산모의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실 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듣게 되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삶의 변화를 요한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림식이 은총의 대림식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